약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판사가 막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한테 무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근데 그 판사가 무죄를 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 대신 저기 지나가던 아무 죄 없는 시민을 사형시켰으니까 당신은 이제 자유다. 그러니까 가도 좋다. 이러는 겁니다.
와, 그건 진짜 당장 그 판사부터 감옥에 가야죠. 그건 정의가 아니라 그냥 법이랑 윤리를 조롱하는 범죄잖아요.
맞아요. 정말 혐오스러운 짓이죠. 근데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쓰인 그 고대 히브리어 텍스트 중심에 바로 이 충격적인 법적 모순이 아직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아주 거대한 미스터리죠.
지금 저의 대화에 함께 앉아서 귀 기울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가 막힌 미스터리를 하나씩 해독해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핵심 자료는 로버트 치전 박사님의 강연 내용인데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12절부터 53장 12절까지 나오는 그 유명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아, 여기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저희의 오늘 미션은 특정 종교의 교리를 막 옹호하거나 여러분한테 설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는 지금 일종의 역사적 탐정인 셈이죠.
맞습니다. 이 고대 히브리어 텍스트가 가진 그 기가 막힌 언어적 모호성이랑 또 수천 년 동안 이어진 학자들의 치열한 논쟁들, 그리고 이 텍스트가 도대체 어떻게 한 인물의 정체성을 무슨 스릴러 영화처럼 묘사하고 있는지 그걸 아주 객관적으로 파헤쳐볼 겁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탐구 여정이 되겠네요.
좋아요.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일단 이 방대한 사건 파일의 첫 페이지, 텍스트의 언어랑 번역에 관한 펄을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그 고대 문서를 해독할 때 학자들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거대한 장벽이 바로 그 번역의 뉘앙스 차이거든요.
아, 번역이요?
네. 지점 박사의 분석을 보면 이 텍스트는 시작부터 번역가들한테 아주 엄청난 두통거리를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3장 8절을 보면 이 미스테리한 종이 재판을 받고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네, 제가 그 NAT 바이블 번역 노트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 구절 번역이 진짜 학자들마다 완전히 제각각이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갈리죠.
어떤 학자는 이걸 막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법적 판결로 번역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는 방어해줄 변호인조차 없는 불공정한 상태,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네, 심지어는 그냥 단순히 체포돼서 재판받았다. 이렇게 아주 건조하게 보는 시각도 있죠.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단어 하나가 이렇게만 여러 갈래로 나뉘어 버리면 우리가 지금 분석하려는 이 텍스트의 신뢰성 자체에 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막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언어적 모호함이 오히려 이 텍스트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방향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어요.
입체적으로요? 어떻게 번역이 갈리는데 그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하든 간에 이 인물이 정상적이고 공정한 사법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그 뼈대 자체는 변하지 않거든요. 다들 억울하다는 건 동의하는 거죠.
아, 세부 뉘앙스만 다를 뿐 억울한 재판이었다는 건 똑같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당한 재판의 끝이 그냥 단순한 감옥행이 아니었어요. 지점 박사는 텍스트에 쓰인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세계관이나 구약성경 맥락을 보면 이게 그냥 사회적으로 고립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스올,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와, 억울한 재판 끝에 결국 사형을 당했다는 거네요.
네, 가장 끔찍한 결말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인류 역사에서 되게 흔하게 볼수 있는 비극이잖아요. 억울한 희생. 근데 제가 이 자료에서 진짜 푹 빠져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그가 왜 죽었느냐? 이걸 파헤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해 쿰난 사본 이야기요.
아, 쿰난 사본. 거기서 텍스트의 진가가 드러나죠.
네, 그 오래된 양피지 조각에 묻은 아주 작은 잉크 자국 하나가 이 엄청난 신학적 미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이 가진 시각적 혼란 때문인데요. 그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요드라는 글자랑 바브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요드와 바브요?
네. 근데 문제는 이두 글자가 돋보기로 들여다봐도 점 하나, 아주 미세한 획 하나 차이로 겨우 구별될 만큼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2000년이 넘게 땅에 묻혀있던 낡은 사본에서는 육안으로 이걸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이게 그냥 아 옛날 글자라서 좀 헷갈리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아주 치명적인 문제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글자 하나 때문에 종이 죽은 이유가 내 백성의 범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백성의 범죄 때문인지가 완전히 쫙 갈려버린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대명사 하나가 바뀌면 문장의 주체가 확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나인지 그인지조차 헷갈릴 정도면 번역이 너무 불안정한 거잖아요. 이 단어 하나, 알파벳 획 하나가 다르다는 건 결국 이 텍스트가 말하려는 대속,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고통받는다는 그 핵심적인 사상 자체가 막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논쟁하는 이유도 딱 그것 때문이거든요.
역시 다들 싸우고 있군요.
네. 하지만 치전 박사는 문맥이라는 지지대가 그 모래성을 꽤 단단하게 꽉 받쳐준다고 설명해요.
문맥이요? 어떻게 받쳐주죠?
대명사가 나애로 번역되든 그애로 번역되든 간에 결국 그 백성이 가리키는 대상은 언약 공동체, 즉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아, 화자가 누구든 지칭하는 대상은 똑같다.
맞습니다. 텍스트 앞뒤를 쫙 넓게 연결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백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의 상태였고 이 종은 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감당했다는 이 거대한 서사의 흐름,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글자 획이 좀 달아서 대묘사가 헷갈리더라도 문장 전체가 막 뿜어내는 그 대신 짊어짐이라는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무게감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또 남을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했다. 자, 이렇게 그가 겪은 비극의 윤곽이 뚜렷해졌습니다.
네, 아주 비극적인 삶이죠.
근데 보통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웅들은 죽고 나서라도 사람들한테 엄청 명예로운 대우를 받잖아요. 동상도 세워지고.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통 그렇죠.
근데 그의 장례식, 그러니까 그가 묻힌 무덤에 관한 구절로 넘어가면 언어적인 혼란을 완전히 넘어서는 아주 심각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무덤의 역설 부분 말씀이시군요.
네, 그가 죽은 후에 범죄자들과 함께 묻힐 뻔했으나 부자와 함께 있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구약성경 특유의 그 시적인 평행법을 고려할 때 범죄자의 반대말이 어떻게 부자일 수가 있습니까?
전혀 시적으로 안 맞죠.
그러니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막 억지로 딱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과거의 수많은 학자들도 똑같은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문법적으로, 시적으로 되게 매끄럽게 짝을 맞추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죠.
아, 학자들도 답답했군요. 어떻게 고치려고 했나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저 멀리 아랍어 어원까지 막 끌어와서 부자라는 단어를 폭도나 악인이란 뜻으로 바꿔서 해석하려고 시도했어요.
아, 범죄자랑 폭도 이렇게 의미의 짝을 맞추려고요?
네, 그래야 시적인 대구가 딱 떨어지니까요.
근데 치전 박사의 분석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억지로 단어를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손을 안 대는 게 낫다는 거죠.
오히려 부자라는 단어를 그대로 두는 게 이 텍스트가 의도한 훨씬 더 강력한 상징이 된다는 그 설명이 저는 진짜 흥미로웠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를 아주 흉악한 범죄자 취급하면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가 결국 무덤에 묻힐 때는 범죄자의 그 더러운 구덩이가 아니라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을 텍스트가 극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죽고 난 뒤에 상황이 역전된 거네요?
네, 즉 이 무덤의 역설을 통해서 그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 그가 완전히 결백하다는 것을 죽은 뒤에 상징적으로 증명해내는 아주 정교한 문학적 장치라는 거죠.
와, 종이 완벽하게 결백하다면 결국 죄를 지은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 종이 다른 사람의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쓰고 벌을 받았다는 뜻이 되잖아요.
정확히 그 결론으로 이어지죠.
여기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도발적인 질문, 그 무죄 선고하는 판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유대교 학계의 거장인 해리 올린스키의 아주 날카로운 반론이 바로 이 지점을 콱 파고들거든요.
네, 올린스키. 히브리어 성경 번역에 진짜 지대한 공헌을 한 분이죠. 그가 발표했던 유명한 논문, 소위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 이 논문의 핵심 논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면서 솔직히 올린스키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완전히 100% 설득당했습니다.
워낙 논리 정연하니까요.
그는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거든요.
유죄인 사람을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은 법적 정의를 완전히 왜곡하는 아주 혐오스러운 일이다.
네, 세속적인 법의 관점에서는 완벽한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인류가 구축해온 가장 기본적인 법의 논리가 자기가 지은 죄만큼 자기가 벌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정함이죠.
오프닝의 판사 이야기처럼 내가 잘못했는데 판사가 내 친구를 감옥에 보내고 나를 그냥 풀어준다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그냥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거잖아요.
네, 완전한 타락이죠.
올린스키는 구약 성경의 신학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비윤리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대속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대 텍스트는 이 심각한 법적인 딜레마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해결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올린스키의 지적은 텍스트의 그 약해 보이는 맹점을 아주 정확하게 찌르는 훌륭한 비판입니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그게 명백한 불법이니까요.
그렇죠.
종이 완벽하게 결백하다면 결국 죄를 지은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 종이 다른 사람의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쓰고 벌을 받았다는 뜻이 되잖아요.
정확히 그 결론으로 이어지죠.
여기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도발적인 질문, 그 무죄 선고하는 판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유대교 학계의 거장인 해리 올린스키의 아주 날카로운 반론이 바로 이 지점을 콱 파고 들거든요.
네, 올린스키. 히브리어 성경 번역에 진짜 지대한 공헌을 한 분이죠. 그가 발표했던 유명한 논문, 소위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 이 논문의 핵심 논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면서 솔직히 올린스키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완전히 100% 설득당했습니다.
워낙 논리 정연하니까요.
그는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거든요. 유죄인 사람을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은 법적 정의를 완전히 왜곡하는 아주 혐오스러운 일이다.
네, 세속적인 법의 관점에서는 완벽한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인류가 구축해온 가장 기본적인 법의 논리가 자기가 지은 죄만큼 자기가 벌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정함이죠.
오프닝의 판사 이야기처럼 내가 잘못했는데 판사가 내 친구를 감옥에 보내고 나를 그냥 풀어준다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그냥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거잖아요.
네, 완전한 타락이죠.
올린스키는 구약 성경의 신학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비윤리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대속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대 텍스트는 이 심각한 법적인 딜레마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해결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올린스키의 지적은 텍스트의 그 약해 보이는 맹점을 아주 정확하게 찌르는 훌륭한 비판입니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그게 명백한 불법이니까요.
그렇죠.
종이
완벽하게 결백하다면 결국 죄를 지은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 종이 다른 사람의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쓰고 벌을 받았다는 뜻이 되잖아요.
정확히 그 결론으로 이어지죠.
여기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도발적인 질문, 그 무죄 선고하는 판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유대교 학계의 거장인 해리 올린스키의 아주 날카로운 반론이 바로 이 지점을 콱 파고 들거든요.
네, 올린스키. 히브리어 성경 번역에 진짜 지대한 공헌을 한 분이죠.
그가 발표했던 유명한 논문, 소위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 이 논문의 핵심 논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면서 솔직히 올린스키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완전히 100% 설득당했습니다.
워낙 논리 정연하니까요.
그는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거든요. 유죄인 사람을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은 법적 정의를 완전히 왜곡하는 아주 혐오스러운 일이다.
네, 세속적인 법의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인류가 구축해온 가장 기본적인 법의 논리가 자기가 지은 죄만큼 자기가 벌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정함이죠. 오프닝의 판사 이야기처럼 내가 잘못했는데 판사가 내 친구를 감옥에 보내고 나를 그냥 풀어준다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그냥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거잖아요.
네, 완전한 타락이죠.
올린스키는 구약 성경의 신학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비윤리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대속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대 텍스트는 이 심각한 법적인 딜레마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해결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올린스키의 지적은 텍스트의 그 약해 보이는 맹점을 아주 정확하게 찌르는 훌륭한 비판입니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그게 명백한 불법이니까요.
그렇죠.
문제 치전 박사는 이 올린스키의 강력한 반론에 대해서 아주 짧고 강력한 메모를 하나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죠?
복음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리. 이렇게요.
와, 복음의 세계예요. 좀 멋있긴 한데 무슨 뜻인가요?
인간이 만든 그 뻔한 법적 규범이 완전히 뒤집히는 이 거대한 아이러니야말로 이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핵심이라는 거죠.
규범이 뒤집히는 아이러니요? 아니, 판사가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덮어놓고 유죄를 무죄로 세탁해주는 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이건 설명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텍스트는 이 사법적 붕괴를 막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두 가지 차원의 논리를 전개하는데요. 첫째는 이게 단순한 사면이나 그냥 비탄감이 아니라 형벌의 철저한 전가라는 겁니다.
전가요? 옮겨갔다는 건가요?
네. 죄라는 빚이 그냥 펑 하고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형벌의 무게를 단 1g도 남김없이 전부 다 감당했다는 거죠.
아, 죄값을 확실히 다 치르긴 치렀다.
맞습니다. 하지만 올린스키의 비판을 완전히 잠재우는 더 결정적인 논리는 두 번째에 있어요.
오, 두 번째가 뭔가요?
11절을 보면 종이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의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판사가 너 이제부터 무죄 이렇게 선언하고 마는 칭의라는 법적 딱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잠깐,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지식을 통해서 내면이 변한다고요?
네,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죠.
아니,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어떻게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이 고쳐진다는 거죠?
보통은 안 고쳐지죠.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라면 그냥 운 좋게 법망 빠져나갔네, 다행이다 이러고 안도하면서 뒤돌아서서 또 죄짓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성화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종이 고난받는 것을 단순히 뉴스를 보듯이 객관적 정보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끔찍한 희생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아주 철저하고 뼈저린 깨달음이 동반되는 지식인 거죠.
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깨닫는 거군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 그 끔찍한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에 진정으로 직면하게 될 때 인간의 내면에서는 단순한 얄팍한 안도감이 아니라 정말 존재론적인 회개와 변화가 촉발된다는 겁니다.
존재론적인 변화라?
네. 시점 박사는 이것을 시편 51편이랑 연결해서 설명해요. 다윗이 자기 죄를 아주 처절하게 깨닫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자기 본성 자체를 바꿔달라고 간구했던 상황 말이죠.
아, 이제야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올린스키가 우려했던 그 단순한 법적 꼼수가 아니라 유죄인 사람의 동기랑 내면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쳐버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무책임하게 면죄부만 딱 쥐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아주 기적적인 교환이 일어난다는 뜻이네요.
네, 인간의 법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텍스트가 상정하는 신적인 법정에서는 형벌의 전가와 내면의 변화가 동시에 완벽하게 일어난다는 논리입니다.
와, 공의랑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진짜 치밀한 논리 구조네요. 자, 이종이 어긋나게 죽었고 부자의 무덤에 묻혔고 또 법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했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가장 근본적이고 짜릿한 질문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군요.
네, 그래서 대체 이종이 누구냐 하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 랍비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매달렸던 궁극적인 수수께끼입니다.
치전 박사는 이 추리 과정을 체스에서 상대방을 세 수만에 끝내버리는 체크메이트 논리에 비유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릴 때 하던 그 게스후라는 보드게임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 용의자 얼굴 여러 개 올려놓고 하는 게임이요?
네, 맞아요. 이 사람 수염이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수염 있는 사람들 얼굴을 탁탁 다 쓰러뜨리면서 지워나가는 그 추리 게임 말이죠.
아,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머릿속에 용의자들을 쫙 띄워놓고 저희랑 같이 추리해보시죠. 자, 첫 번째 후보. 이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을 위해 대신 고난을 짊어진 거 아닐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교 학자들이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가설입니다.
아, 실제로 지지를 많이 받았군요?
네,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까지를 쭉 훑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오, 그럼 맞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 가설은 첫 번째 조건에서 가차없이 기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들에서 묘사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자들, 즉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철저한 죄인의 상태로 묘사되기 때문이에요.
아, 무고한, 결백한 종이 아니네요.
그렇죠. 아까 그 날카로운 비판을 했던 올린스키조차도 이스라엘 민족 가신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무고한 구원자, 즉 결백한 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는 100% 동의했습니다.
사람을 구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좋아요. 첫 번째 후보, 이스라엘 민족 탈락. 그럼 두 번째 후보, 이 글을 직접 쓴 선지자 본인, 즉 이사야 자신일까요? 선지자가 무지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핍박받고 고난을 감당한 거 아닐까요?
아, 그 가설 역시 두 번째 조건에서 무너집니다.
이사야도 안 되나요?
네, 이사야 6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신성한 존재를 마주했을 때 제일 먼저 터뜨린 비명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살려달라고 했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라면서 자신의 철저한 죄악을 공포 속에서 고백했어요.
아, 본인도 부정한 죄인이라고 인정을 했군요.
네, 우리가 다루고 있는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선지자 자신도 예외 없이 그 길 잃은 양 무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신 역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니까 남을 위해 희생할 그 완벽한 대속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죠.
무고한 구원자라는 조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픽 쓰러지고 선지자 본인도 쓰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용의선상에 남은 후보는 단 하나, 미래에 올 메시아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군요.
네, 텍스트가 요구하는 아주 논리적인 귀결이죠. 만약 이 종이 메시아라면 그가 누구든 간에 미래에 등장할 그 인물은 철저하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서 자신의 영적인 후손들을 보게 된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기이한 궤적을 밟아야만 합니다.
진짜 구체적이네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의 삶과 너무나도 소름돋게 일치하는 궤적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와, 여기서 근데 제 머릿속에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딱 듭니다. 방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드게임 하듯이 하나씩 다 따져본 것처럼 텍스트에 이렇게 대놓고 명확하게 쓰여 있는데 도대체 왜 당시 유대인들은 이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개념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걸까요?
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평생 연구한 똑똑한 학자들도 수두룩했을 텐데 왜 몰라봤을까요?
그게 그들이 글을 못 읽었거나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들의 눈을 아주 두껍게 가리고 있던 기대치라는 렌즈 때문이었습니다.
기대치요? 어떤 걸 기대했길래요?
당시 사람들이 아주 간절하게 열망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사야 53장이 묘사하는 저 처참하고 무기력한 종의 모습이랑은 180도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사야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된 메시아의 초상화를 대조해 봐야만 당시 사람들의 그 뼈저린 실망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반된 두 가지 초상화요?
네. 첫 번째 초상화는 승리와 영광의 초상입니다. 역사적으로 제2성전기, 그러니까 예수 탄생 즈음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아주 폭압적인 군사적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완전 식민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바랐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막강한 힘이랑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의 적들을 싹 쳐부수고 전 세계에 즉각적인 정치적 독립을 세워줄 정복자 왕이었습니다.
강한 영웅을 원했군요.
네, 이사야 9장이나 11장, 그리고 당시의 쿰란 문헌 같은 역사적 기록들을 쫙 보면 이런 압도적인 전사로서의 왕에 대한 열망이 민중들 사이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끌어올랐는지 알 수 있죠.
저는 그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매일 로마 군인들한테 착취당하고 막 모욕받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당장 이 지옥 같은 압제를 눈앞에서 물리쳐줄 강력한 군사 영웅을 원했을 거잖아요.
당연한 심리죠.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무기력하게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받아 죽는 메시아라뇨. 이건 마치 당장 몸에 퍼진 암덩어리를 외과 수술로 확 도려내주길 바라는 시한부 환자한테 의사가 찾아와서 당신의 유전자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제가 내신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핀트가 어긋난 접근이잖아요.
와, 외과 수술과 근본적인 유전자 치료라는 그 비유가 이 당시의 딜레마를 진짜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네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답답하고 쓸모없는 소리로 들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사람들의 그런 즉각적인 정치적 열망에 확 찬물을 끼얹으면서 두 번째 초상화, 즉 반대와 고난의 초상화를 들이미는 겁니다.
팩트 폭행을 한 거군요.
내 텍스트는 로마의 압제라는 그 눈앞의 외부적인 문제보다 사사기 시대부터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내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아,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속이 문제다.
폭력적인 제국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 폭력과 이기심을 잉태하는 인간의 마음 자체를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진짜 너무나 급진적이고 실망스러운 메시지였던 거죠.
와, 사회 시스템을 당장 뒤집어 엎고 독립을 쟁취하기로 원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의 그 썩어빠진 내면부터 변화시켜야 해. 그러기 위해선 누군가 대신 고통받고 죽어야 해. 이렇게 말하는 이 메시지가 당시 엘리트들이나 대중들한테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렸을지 진짜 상상이 갑니다.
이 거대한 인식의 간극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사야서가 가진 그 문학적 천재성과 신학적 깊이가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치점 박사는 되게 흥미롭게도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로 시작하는 이 구절을 숨겨진 5번째 종의 노래로 조명해요.
5번째 노래요? 제가 알기로 보통 학계에서는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를 53장을 포함해서 4개로 분류하지 않나요?
맞아요. 보통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여러 시대로 막 쪼개서 분석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텍스트의 전체 연결고리를 놓치곤 하거든요.
아, 숲을 못 보는군요.
네, 하지만 61장을 전체 맥락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는 통치자, 즉 정복하는 왕의 모습이랑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고난받는 선지자의 모습이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가 융합됐다고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영웅이 정복하는 왕이냐 아니면 고난받는 선지자냐 이렇게 양자택일을 강요했지만 텍스트는 이 둘이 절대 모순되지 않으며 한 인물 안에 통합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었네요.
영광스럽고 정의로운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고난과 대속이라는 그 어둡고 비참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그 거대한 서사구조를 완성하는 것이죠.
승리와 고난이 막 대척점에 있는 모순이 아니라 결국 고난이 진정한 승리랑 회복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었다는 뜻이군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탐구를 한번 쫙 되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양피지에 묻은 작은 히브리어 글자 하나가 만들어내는 그 짙은 번역의 안개 속에서 출발했어요.
요도와 바브의 퍼즐이었죠.
네, 그리고 한 인물의 무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팽팽한 법적, 신학적 논쟁을 거치면서 누군가의 억울한 희생이 어떻게 썩어버린 인간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지 그 메커니즘을 살펴봤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기적적인 결합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그토록 기대했던 무력을 가진 화려한 왕이랑 세상이 철저히 외면했던 비참하게 고난받는 종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초상화가 이 고대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하나의 놀라운 정체성으로 딱 결합되는지 목격했습니다.
네, 텍스트의 단편적인 구절 하나에만 집착해서 너무 쉽게 결론 내리지 않고 역사적 배경과 문맥 전체를 쫙 연결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정말 압도적인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저희가 이사야서 텍스트를 두고 벌인 대화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깊이 있는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출퇴근길에 혹은 산책하시면서 혼자 곰곰이 씹어볼 만한 생각거리를 하나 탁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좋네요.
이 수천 년 된 고대 텍스트는 비참하게 패배한 고난이랑 세상을 지배하는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 내러티브를 완벽한 긴장감 속에서 하나로 품어냈습니다.
참 놀라운 텍스트죠.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뉴스에서 복잡한 역사적 사건을 바라볼 때 아니면 내 곁에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혹시 너무 쉽게 단 하나의 단순하고 편안한 이야기만을 찾으러 하는 건 아닐까요?
흑백 논리로 세상을 보려는 경향이 다들 있죠.
맞아요. 선과 악, 끊겨져 있는 진짜 중요하고 입체적인 진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닦이고 있는 편견과 기대치라는 그 색안경을 잠시 내려놓고 쉽게 결론 나지 않는 그 모순의 텐션을 묵묵히 견뎌내는 법을 우리도 좀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어쩌면 그 흑과 백 사이의 흐릿한 안개 속에 우리가 그토록 찾던 진짜 해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저희의 이 긴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아주 강렬하게 자극할 새롭고 깊이 있는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탐구하고 계속해서 질문하세요.